마가복음 30번 메시지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움직임 14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 왔습니다. 1절에는 주께서 유대에 오신 것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장 2절부터 31절에는 이혼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과 어린아이에 대한 그분의 축복과 부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자들을 위한 장 많은 신약의 독자들은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혹은 누가복음만큼 깊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책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의 각가지 부분에 관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8장 27절부터 9장 13절에서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최고의 이상 안으로 이끌린 바 됩니다. 이 이상은 우리의 전체적이고 우주적인 대치가 되기 위해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그분의 놀라운 부활을 가진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9장 14절부터 50절에서 우리는 앞장들에서 계시된 비단에서의 제자들의 훈련을 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화목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화평과 일치는 몸의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9장 14절부터 50절에서 주어진 훈련에 이어 주님은 진보된 훈련을 시키기 위해 10장에서 계속 나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신학적인 연구를 위한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자들을 위한 가르침의 장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대치가 되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산 인격을 본 자들을 위한 장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 장에 계시된 것을 받기 위한 합당한 위치에 있으며 올바른 분위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장의 어떠한 부분도 우리의 대치가 되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으로부터 격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장 14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단지 잠드는 시간에 어린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이야기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관한 하늘에 속한 이상과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대치이신 그리스도를 취함. 10장 2절부터 31절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즉 결혼과 어린아이와 부입니다. 이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들은 우리가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치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적용하고 그분의 부활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7장에서 사람의 마음에 관해 계시된 바에 의하면 우리는 내적으로 더러우며 마음이 더럽습니다. 우리 마음은 더러운 것들의 조성체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끝나야 하며 우리의 생명 공급이시며 우리의 참 생명의 떡이신 그분 자신을 이끌어오는 그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의 대치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분의 끝내는 죽음과 공급하는 부활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결혼이나 나이 혹은 낡음과 부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왕국에 적합치 않게 될 것이며 왕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대치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며 우리를 끝내는 그분의 죽음이 없으며 생명주는 떡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한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왕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단지 흑백의 문자를 읽기 위해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말씀에 의해 계시되고 전달되는 이상을 보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신성한 빛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주님 안에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신성한 빛이 부족하고 체험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며 어쩌면 전혀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치가 되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무언가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려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빛과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가 7, 8, 9장에 계시된 비단에서 마가복음 10장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만유를 포함한 대치가 되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가진 그리스도의 이상에 따라 10장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8장 27절부터 9장 13절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며 10장은 이 부분에 따라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8장 27절부터 9장 13절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10장을 읽을 때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것을 단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2장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 및 부활에 관한 이상과 관계 있습니다. 유대지경으로 들어오심.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구절에 있는 거기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이 시점에서 노예 구주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절에 의하면 그분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성에서 떠나 유대지경으로 즉 예루살렘 근교로 들어가십니다. 이 구절은 또한 노예 구주께서 입문하셨던 곳인 요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단은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과 노예 구주의 입문을 상기시켜줍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왜 저자가 유대와 요단을 언급하는지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 구주는 3년 이상을 갈릴리에 멸시받는 지경,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에서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그분이 죽으신 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분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한 대치물인 순양을 준비하심을 누렸던 곳이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격의 삼일성에 정하신 회의에 따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리우고 하나님의 건축의 건축자들인 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또한 그분이 죽어야 하는 죽음의 종류에 관한 예표의 성취를 위해 로마의 최고 처형 방식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곳도 거기여야 합니다. 더욱이 그 해는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끊어지리라는 해였습니다. 더 나아가 유월절 양이신 그분은 유월절의 달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월절 날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복음 사역은 종교한 지역인 유대에서 노예 구주의 선주자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의해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 3년에 걸쳐서 멸시받는 지역인 갈릴리에서 노예 구주의 사역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요한과는 달리 마가는 그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분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대에서의 노예 구주의 사역에 관해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복음사역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노정에서 예루살렘과 그 근교에서 그분의 사역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과 그분의 생명을 넣어주는 부활과 높여짐을 위한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제자들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계속되는 그분의 복음사역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와 시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느 때 어떤 곳에서 주님이 죽으셔야 했었는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장소와 시간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노예 구주는 하나님의 노예였으며 그러한 분으로서 그는 죽을 장소와 시간에 관한 선택이 없었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그분의 주인이 결정했습니다. 더욱이 노예 구주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기어 그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할 것이 신격의 삼일성의 회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노예 구주께서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갑자기 일어나 남쪽으로 향해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셨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어야 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니엘이 예언한 그 해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더욱이 유월절 양의 예표에 의하면 그분은 유월절 날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달력으로 첫 달 14일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10장 1절에 따라 주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을 내려놓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옴. 비록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들였지만 그들은 다니엘 9장에서 메시아가 끊어질 때, 즉 죽음에 넘겨질 때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9장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62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레는 해를 언급하는 것으로 매 이레는 7년과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중건령이 나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때부터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의 기간은 483년이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끊어질 해를 계산하기란 너무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한 말씀을 주의하는 대신 전통을 주의하고 그에 점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으로 미리 점유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전통적인 가르침들로 점령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와 순수한 방법으로 직접 말씀을 연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대 서기관들이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던져버리고 순수하게 말씀을 연구하려 했다면 그들은 메시아가 끊어질 정확한 해를 알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바로 그 해가 그들이 주 예수를 체포하려고 안간 힘을 썼던 때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비록 서기관들은 언제 메시아가 끊어질 것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주 예수님은 그분이 언제 죽음에 넘겨질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 해와 달과 날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유월절 날에 죽음에 넘기우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달력의 첫 달 14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를 아시는 그분은 지체하기를 원치 않고 담대하게 유대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유월절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날들은 유월절 양이 점검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예언들과 그분의 죽음에 관한 예표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특히 그분은 모리아산, 다른 이름으로는 시온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받았던 바로 그곳에서, 즉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자신이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있는 노뱀으로 예표된 것처럼 장대에 달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넘겨질 것을 아셨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계된 문제들이 구약에 분명히 예언되고 예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관하여 박사들이라고 자처하던 서기관들은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가르침의 영향 아래로 떨어진다면 우리의 눈은 순수한 말씀에 있는 계시를 보는 데 있어서 수건으로 가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제쳐놓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은 주께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셨을 때 전례대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10장 15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가르치셨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10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어린아이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왕국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강하게 가르칩니다. 왕국을 영접함과 왕국 안으로 들어감. 15절에서 우리는 왕국에 관한 두 방면, 즉 왕국을 영접하는 것과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영접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아멘,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왕국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를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와 오는 왕국. 10장 17절부터 31절에 있는 부에 관한 가르침도 역시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또한 25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구절들은 10장 17절부터 31절에 있는 것이 단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엄중한 말씀입니다. 2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해 가르치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구원받는 문제로 점령되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27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8절에서 베드로는 솔직한 말로 주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나는 베드로의 솔직함을 귀히 여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주여 보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버렸고 고깃배를 버렸고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까지도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닙니까? 29절과 30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영생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있는 영생은 오는 시대에 우리의 누림이 되는 보상입니다. 오는 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는 시대에 이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 그의 영생의 누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장에 있는 내용이 왕국과 관련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을 영접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특별히 오는 시대에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문제. 10장 2절부터 31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오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문제를 봅니다. 이는 결혼과 낡아짐과 부입니다. 제자들은 왕국 안으로 인도하는 노종으로 이끌린 바 되었습니다. 이제 10장에서 그들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에 관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우리는 결혼과 나이 또는 낡아짐과 돈에 대한 세 가지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결혼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영적으로 늙는 것에서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돈을 합당한 방법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인상받기 바랍니다.